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전 세계 500여 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둔 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해 북미는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기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에 포함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첫걸음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앞으로 열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군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는 전자정찰기들을 한반도 동해상공에 띄웠습니다. 군용기를 추적하는 민간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 한 대가 오늘 주일 미군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동해상공으로 출격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대가 같은 경로로 비행했습니다. 먼저 출동한 한 대는 어제 투입된 같은 기종과 교대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잠수함 기지를 정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첨단 전자 광학 장비를 탑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발사 후 궤적에 관한 원격 측정 정보를 수집하는 기종입니다. 미 공군 제55 비행단이 코브라볼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해상에 모두 투입한 것입니다. 이날 앞서 같은 날 미 공군 소속 E-8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도 한반도 상공 3만 1000피트에서 비행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레이더를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해안포, 장사정포 기지와 야전군 등 지상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 당국은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언한 데 따라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중미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중국과 미국은 합의문에 관해 법률 검토, 번역 대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정례 브리핑에서 밝히고 서명식 등 후속 업무와 관련해 양측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타결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 상품과 용역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유보시키고 일부 품목의 세율을 낮췄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얼마나 더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에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양국 협상단 대표들끼리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빠른 시일 내에 서명식을 거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판폰이 필리핀 중북부를 강타해 최소 1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우루슬라라고 부르는 판폰은 지난 24일 필리핀에 상륙해 대형 산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성탄절인 어제 폭우와 강풍으로 주택과 상점 건물 등을 잇따라 파손시켰습니다. 아울러 농경지 침수와 정전, 항공기 결항 등이 이어졌고 주민과 관광객 등 수만 명이 대피하거나 일부 지역에 고립됐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미한 군 당국은 연말과 연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하면서 미군 자산의 능력과 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보호 아래 네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인 10명이 강제 추방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은 없었지만 미얀 군 당국은 연말과 연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감시 태세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 도발한다면 그 비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고강도 도발이 예상됐지만 우려와는 달리 25일 성탄절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북 비핵화 협상 시안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온 만큼 언제든 도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성탄절 당일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고 해서 안도할 순 없다며 연말, 연초까지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내에선 지난 23일 한중 정상회담과 24일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중국이 나서서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한 만큼 북한이 성탄절 도발을 하는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김홍규 교수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대통령과 만나서 지역 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나 상황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찌됐든 중국과 한국이 대놓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자는 데 합의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실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명분으로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비난들을 감당해야 한다며 지금 북한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원래 계획대로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내년 신년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때까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난번 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서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아마 나머지 분야 결국 신년사에 실릴 만한 내용들에 대한 명분을 지금 축적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신년사까지는 그냥 갈 것이고 그때까지는 ICBM이라든지 그런 고강도 도발은 좀 자제하지 않을까.
한편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 정찰기 두 대가 한반도에 또다시 전개됐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군 정찰기 코브라볼 한 대가 26일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기지에서 출격해 동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원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전자광학 장비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또 다른 미군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스 역시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됐습니다. 이 정찰기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와 장사정포 기지 등에 대한 정밀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지속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의 26일 브리핑입니다.
현재 저희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대북 감시 태세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전쟁열을 고취하는 대북 압박 책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26일 미국산 전투기의 전력화 행사, 군사적 대비태세 점검 노름 등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노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압박 책동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 대응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자신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국을 향해선 미국의 대조선 압박 책동에 편승한 남측이 미국 상전의 허세에 덩달아 허파에 바람이 차는 모양새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이와 관련해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는데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찰기가 계속 한반도에 날아오는 등 어쨌든 미국의 그 관심을 집중하는 데에는 성공을 한 거죠.
따라서 북한은 다음 단계의 새로운 형국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박 교수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언급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각국의 외교, 군사적 노력이 이어져 온 가운데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안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이 나온 건 지난 12월 3일이었습니다. 북한은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필요한 시간벌이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밝히며 긴장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성탄절인 25일까지 우려했던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 뒤 세계 각국은 북한을 주시하며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발언 직후인 4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관해 논의했고 유럽 지역 6개국 유엔 대사는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협의사항 이행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단히 곤란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een deeply troubling indications that the DPRK is headed in a different direction.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실험이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미북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협상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만남을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금은 일할 시간이며 이 일을 끝마치자며 지금 자신이 서울에 와 있고 북한에서는 연락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미 해군 P-3C 초계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EH-3 조인트 스타트 등 각종 공중 지상 정찰 자산을 활용해 북한을 감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16일 유엔에 대북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외교적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또 한중일 정상은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에서 열린 정상회의가 끝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며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비록 크리스마스에 맞춰 도발에 나서진 않았지만 연말과 연초에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곧 열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1월 1일에 있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정찰 자산 등을 이용해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를 계속할지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자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연일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하면서 미군 자산의 능력과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 자산은 정밀 감시 능력도 뛰어나지만 비행 자체로 적의 도발을 막는 경고 역할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트위터를 통해 이날 하루 미 공군 정찰기 5대가 한반도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북한의 포진지와 지상병력, 장비 움직임을 탐지하는 EAC 조인트 스타즈가 이날 새벽 가장 먼저 한반도 상공 3만 1000피트에서 식별됐습니다. 이어 오전에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한반도 상공 5만 3천 피트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고 오후에 한 차례 더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궤적을 추적하는 RC-135S 코브라볼도 이날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동해상공을 두 차례 정찰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미사일 발사 전 전자 신호를 포착하는 RC-135W 리벳 조인트 역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이날 하루 이례적으로 많은 비행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미 공군은 하루 전인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정찰기 넉 대를 한반도에 전개했으며 이 같은 미 정찰기의 분주한 움직임은 지난 19일부터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지난 5일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연말이 다가오면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those are the things we're paying attention to, particularly as we get closer to the end of the year. And so the dialogue that we have within
이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25일 미 공군의 최첨단 주력 정찰기들의 이례적인 한반도 비행에 주목하며 이들의 능력과 재원, 역할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매체는 먼저 최근 가장 활발히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는 리벳 조인트에 대해 분석하면서 미사일 관련 전자신호 정보 획득에 특화된 정찰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C-135W 리벳 조인트는 선박이나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탐지하는 것처럼 미사일 발사 전 발생하는 고유의 신호를 수집해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할 수 있는 사전 탐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대 반경 250km 안에서 발생하는 지상, 해상, 공중 전자 정보 신호를 모두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에 통신 신호를 감청하고 최초 발신지 추적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리벳 조인트는 출격 시 3명의 조종 승무 인력 외에도 암호 해독과 언어 해독 전문가와 전자전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 등 최대 27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중요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RC-135S 코브라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 세계에 석대밖에 없으며 미 공군이 석대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이 정찰기는 미사일 추적에 특화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브라볼은 올해 11월부터 동해상을 비행하는 횟수가 잦아진 정찰기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최근 새 활동이 포착된 이후 한반도에 자주 전개됐습니다. 이 정찰기는 고성능 전자광학 장비를 갖추고 탄도미사일의 전자신호와 궤적을 추적하는 데 특화돼 있는데 사전 탐지가 주임무인 리벳 조인트와 달리 미사일의 사후 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전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후 재원과 성능, 비행활동을 최초 분석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의 핵심 정찰 자산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매체는 미군이 리벳 조인트와 코브라볼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다며 조기 경보 통제기 E-8 조인트 소개했습니다. 지상 감시 정찰 자산으로 분류되는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장착해 250km 이상의 거리를 탐지하고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최고 속도 시속 630km에 착륙 없이 30시간 동안 최대 23,000km를 날 수 있는 미군의 최첨단 정찰 장비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과 연계해 광범위한 지역을 정밀하게 정찰할 수 있으며 특히 고해상도의 영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은 정찰기 활동뿐 아니라 위성과 다른 기술 수단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do that through multiple platforms, Global Hawk being one of them, other air-breathing aircraft.
매체는 미군의 감시 정찰 자산을 통해 취득한 북한의 미사일, 군사 관련 정보는 적도발 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사전 경보와 신속한 역습, 발사장에 대한 선제 공격과 발사된 미사일 요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미 정찰기들의 진정한 가치는 적에게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도발 억지 능력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취득한 정보들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VOA는 연말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누어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한 남북 관계를 살펴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한국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 교류 협력 의식 조사에 따르면 5년 안에 남북 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의견은 응답자의 39%에 불과했습니다. 4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12%는 오히려 남북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최근 남북관계는 지난해와는 달리 냉각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도를 넘은 북한의 대남 비난이 지속되면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가장 최근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겨냥해 한국이 다시 미북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남조선 당국자가 지난해부터 조미 사이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운운하다가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고력과 수치심만 있다면 중재자 타령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깎아내렸습니다. 북한이 문 대통령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13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나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기할 소지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후 북한의 도를 넘는 대남 비난이 본격화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8월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문 대통령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평화경제의 구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조평통은 또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계획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도 비웃을 노릇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남북 대화는 방해 요소일 뿐이며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맥을 뽑으면서 소득 없는 대화를 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비난이 지속되자 대응을 자제하던 한국 정부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의 8월 16일 브리핑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지난 19일엔 미국의 눈치를 보는 한국의 외세 의존 정책 때문에 남북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지만 한국 정부가 동족이 대민 선의의 손을 뿌리치고 외세 의존에만 집요하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스스로 제 발에 족쇄를 채우고 미국 상전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식민지 하수인의 가련한 처지라고 비꼬았습니다. 이 같은 대남 비난은 현재 북한에게 남북 대화가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신년사라든지 남쪽에 대해서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남쪽하고 상대해봐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만이 이제 그렇게 비난으로 나오는 거로 봐야죠.
미국을 상대로 기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게 나서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곽길섭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입니다.
어떤 실제적인 뭐 경협이라든지 교류가 이루어질 때는 모르지만은 그 협상 단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나서지 말라는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작년부터 북한이 우리 쪽에 원했던 게 제재를 그 우회해가지고 북한을 대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내가 이제는 뭐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북한은 올해 13차례의 각종 발사체 도발을 통해서도 대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말 신형 전술 유도무기 위력 시위 사격 직후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냉담한 태도는 지난 10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 요구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면 협의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하루 만에 거절했습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지난 10월 29일 브리핑입니다.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11일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 시설의 철거를 최후 통첩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부질없는 주장을 고집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서워 지난 10여 년간 금강산 관광시설들을 방치했다며 이제 와서 한국에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압박과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금강산이나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이 남북한과 한국 정부와 관계를 해야 되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떡인데 그 떡이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상관 안 해도 우리 식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추느라 남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쾌감의 표현이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은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21일 내년에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연말 연시를 앞두고 대북 지원을 떠들어대며 꼴사납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압력에 눌려 북남선언의 어느 한 조항도 이행하지 못한 가련한 처지를 가리기 위한 노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를 통한 북한 모자 의료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추진하는 북한 아동, 장애인 지원 사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히떠운 소리라고 비하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대남 비난은 결국 한국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미북관계의 하위 구조로 여긴다는 점이 대남 비난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선미 후남 전략으로 돌아섰다며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엔 북한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연말 특집 보도, 내일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9년은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조치가 활기를 띤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대북 외교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내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방북을 허용한다면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에 좀 더 적극 나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한 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변화를 짚어봤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국면 속에 올 한해 주목된 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유연성이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인도주의 목적의 특정 사안은 제재 면제 대상이라는 조항이 탄력을 받은 겁니다. 2019년 12월 25일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건수는 40여 건, 지난해 허가한 17건보다 2배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 WHO, 월드비전, 유럽연합, 독일의 세계기아원조, 프랑스의 트라이앵글 제네레이션 휴머니테어 등 8곳의 면제 신청을 한꺼번에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WHO는 아일랜드의 구호단체 컨선 월드와이드와 차량 석대 대북 반입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질병 예방 백신을 위한 연구소와 장비 등 43개 품목을 허가받은 지 사흘 만에 추가 면제 조치를 받은 겁니다. 올해 안보리는 대북 지원단체에 대한 면제 허가 건수만 늘린 게 아닙니다. 이들이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크게 단축시켰습니다. 지난해 최대 5달이 걸렸던 절차가 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유엔 대표는 지난 13일 VOA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가 빨라져 향후 5일에서 10일 안에 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기간이 단축되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2대 1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안보리의 더딘 심사 과정을 지적했던 재미 한인의사협회는 지난 7월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 대학과 함께 최근 2년간의 유엔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내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신청에서 승인까지 평균 보름이 걸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평균 99일이었던 지난해와는 사뭇 달라진 겁니다. 이 같은 안보리의 변화는 인도적 지원 활동을 벌이는 국제구호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구호단체들은 제재로 인한 대북 지원의 차질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제재 때문에 송금 창구와 생필품 공급망이 제한되고 지원 물품을 싣고 갈 선박조차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유니세프는 안보리에 신청한 대북 반입 물품 일부가 거절된 첫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Last week we had the first rejection of some of the items that we submitted to the sanctions committee ever. We also know the sanctions committee process takes longer, so it takes us between 6 to 18 months.
유니세프는 또 치료약 등 물자 반입에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도 눈에 띄는 한 해였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1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등을 금지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품목에 대해 대북 지원과 관련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파비안 마인피시 스위스 연방경제정책정 세코 공보담당관은 이번 조치는 안보리가 제재 면제를 인정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기타 물품 반입에 대해 스위스법으로도 반출을 승인하는 것으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재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아예 대북 활동을 접은 구호단체들도 있습니다. 21년 동안 북한 지원 활동을 해온 핀란드의 민간단체 핀란드 개발협력기구 피다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국제금융체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PEC 조치로 활동이 어려워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Save the Children, 국제구호단체 Humanity and Inclusion도 제재로 인한 자금 유입 경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은 대북 지원 자금 모금 규모가 사상 최저를 기록한 해이기도 합니다. 12월 1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모하메트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은 올해 북한 내 취약계층 380만 명을 돕기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8,700만 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 breakdown in diplomacy with no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Meeting the population's basic needs of food, access to essential health services. As well as to clean water and adequate sanitation.
기본적인 식량과 보건, 깨끗한 식수, 위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자 인권의 기본인데 북한 요가 주춤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유엔 국가팀도 북한 주민 40% 이상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어린이 20%가 발육부진 상태로 신체, 인지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식량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암울한데 지원 자금은 목표액의 20%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활성화하려면 북한 정권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6년째 허용하지 않고 있는 국제기구의 현지 농작물 수확량 조사 등 북한 내부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약 지역 주민들의 식량 섭취량과 영양 상태, 작황 실태를 조사해야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 물품이 대상 계층에 제대로 분배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검증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예방을 위해 1억여 달러를 지원해온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대북 사업을 중단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구는 구호단체들의 잇단 도움 요청에 따라 내년에 신규 대북 지원금 4,170만 달러를 승인하고 북한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사업 현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독립적 검증을 포함한 최종 합의안에 북한이 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외부 지원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덜고 무기 등 군사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배고픔에 고통받는 주민들은 조건 없이 도와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부딪혀왔습니다. 2020년 새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외교 행보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네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보호 아래 네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인 10명이 강제 추방됐다고 현지 언론 카바르 허브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네팔을 떠나라는 네팔 정부의 지시를 어긴 채 불법으로 체류 중이던 이들 북한인들은 히말라야 항공편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간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보도는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네팔 국립수사국이 북한인들의 추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방된 북한인들의 이름과 여권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북한인들이 네팔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외화 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의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최종 이행 보고서를 내년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네팔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31일자로 33명의 북한 국적자를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해 추가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나요?
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27일부터 중동 오만해 해역에서 사상 첫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연정 구성의 연거푸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이스라엘 집권 리쿠드당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이 당 지도부의 탄핵 재판 추진 방식에 불만을 나타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또 이란이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한다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인도양 북쪽과 오만해 공해상에서 해군 합동 훈련에 들어갑니다. 이란과 중국은 지난 2017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합훈련을 한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3개국 해군이 합동 해상훈련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국 정부들 확인은 했나요?
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26일 원래 브리핑에서 3국이 중동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도 전날 3국 합동훈련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이란 국방부는 사실 지난 9월 말에도 이 3국이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한 중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은 3국 간의 정상적인 합동 군사훈련으로서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네. 영내 상황과 연계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영내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네, 지금 세 나라가 합동훈련을 하기로 한 이 오만해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란,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인데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원유 수송로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훈련에 대한 이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지역과 국제 무역의 안보 수준을 높이는 게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또 이번 훈련은 테러, 해적 퇴치, 해상 구조 훈련 등이 목표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합동 훈련에 대해서 이번 훈련이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걸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국의 이번 합동훈련은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해상훈련에 참여할 병력 규모는 나왔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이번 훈련에 중국 해군 전력의 핵심인 시닝, 미사일 구축함 등을 파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발탐대 소속 경비함 그리고 유조선 등이 인도와의 합동 훈련을 끝내고 해당 해역으로 출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 이란 원래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3국 해상훈련에 참여하게 됐나요?
네, 중국 역시 이란과 외교, 무역,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또 현재 미국과 무역, 첨단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훈련 참여에 대해서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더 강화하고 중동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도 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 합동선단을 꾸리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사우디 등 4척의 유조선이 의문의 피격을 당하고요. 또 네. 6월과 7월에도 일본, 영국 선박 등에 잇따라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한 국제사회가 다 함께 참여하는 이 국제해양안보구상, 이른바 호르무즈 호위 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해왔고요.
네.
예, 지난달에 지휘통제부 발족식을 열고 해역 순찰에 들어갔습니다.
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는 나라는 현재 얼마나 되나요?
네, 영국, 호주, 사우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알바니아 등 6개 나라고요. 일본은 공식 참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정부는 파병을 검토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집권당인 리쿠드당의 당대표 경선이 실시됐군요.
네, 이스라엘 여당의 리쿠드당이 26일 당대표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는 내년 3월에 있을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당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나요?
네, 리쿠드당 중진 의원인 기드온 사르 의원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경선은 사르 의원 요구로 치러지는 건데요. 사르 의원은 뇌물수수,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네타냐후 총리로선 내년 총선에서 리쿠드당이 승리할 수 없다면서 경선을 주장했고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받아들여서 경선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기드온 사르 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교육부 장관과 내무장관을 역임한 50대의 중견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사르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예,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안보 정책 또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보여준 외교력 등을 앞세워서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네. 당대표 경선은 어떻게 치러지는 겁니까?
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약 11만 6천 명의 당원들이 전국에 마련된 1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지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고 좋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투표는 26일 밤 11시까지 진행됐고요. 최종 결과는 27일 아침경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 현재로서는 그럼 네타냐후 총리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현지 언론들은 비록 네타냐후 총리가 두 번이나 연정 구성에 실패했지만 당내에 네타냐후 총리를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93년부터 99년까지 이스라엘 총리를 지냈고요. 2005년부터 다시 당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거물급 정치인인데요. 하지만 연거푸 연정 구성에 실패하고 또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와 함께 이스라엘이 1년 사이에 총선을 3번이나 치르는 상황을 맞고 있죠.
네, 이스라엘은 지난 4월과 9월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4월 총선에서는 리쿠드당이 그리고 9월의 총선에서는 이스라엘 최대 야당인 청백당이 각각 신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두 정당 모두 연정 구성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내년 3월에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1년 세 번 총선을 치르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휴회 중인 연방 상원이 내년 1월 7일 다시 문을 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제일 먼저 다뤄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이 25일 알래스카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의 이 탄핵 재판 추진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네.
예, 앞서 맥코넬 대표가 백악관과 완전 협력해서 탄핵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머카우스키 의원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걱정됐다면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은 백악관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머카우스키 의원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가운데서도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죠?
네, 맞습니다.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이 머카우스키 의원은 수전 콜린스 의원 등과 함께 중도파로 분류되는데요. 이 머카우스키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이런 시각을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또 앞서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나 당론과는 다른 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네,
지난 18일 하원 전체 회의에 진행된 그 탄핵소추 결의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예, 머카우스키 의원은 상원 재판에서 어떤 표를 던질지 결정했을까요?
네,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예, 또 공화당이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탄핵안이 기각될 걸로 보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예단하거나 벌써 탄핵됐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겁니다. 머카우스키 의원은 앞서 하원의 탄핵 소추안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하원이 서둘렀다는 건가요?
네, 하원 소환장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 법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탄핵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면서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이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그 상원 재판에서 이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맥코넬 공화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서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맥코넬 대표가 이를 거부했는데요.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맥코넬 대표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맥코넬 대표는 왜 반대하는 건가요?
네, 역시 탄핵 재판이 늘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는데요. 한편 머카우스키 의원은 지난 1998년에 있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원의 재판이 완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클린턴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재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일단 재판을 열고요. 모두 발언과 서면 질의 과정을 거친 뒤에 상원 의원들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편 상원 재판에서 머카우스키 의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밋 롬니 의원 등이 이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현재 53대 47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예, 상원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the neighborhood. 지금껏 방영된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폭소와 감동.
And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전문가들의 감상평과 관객들의 솔직담백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토요일 밤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양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9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맑은 가운데 최저 기온 영하 11도, 최고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는 차차 구름 끼면서 흐려지겠고요.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 최고 기온은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해주, 개성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영하 6도, 최고 2도, 개성은 최저 영하 7도, 최고 2도로 예상됩니다. 함흥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7도, 최고 4도, 장지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개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요. 최고 기온은 영하 8도로 예상됩니다. 해산 맑고 최저 기온 영하 23도, 최고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선봉과 원산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선봉은 최저 기온 영하 11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5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에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 끼겠고요. 물결은 앞바다 1.5에서 3m, 먼바다는 2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그리고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기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저녁 방송 마감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전 세계 500여 개 언론사를 회원으로 둔 전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의 기관 글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은 여전히 마음을 다 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해 북미는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 간의 신뢰가 여전하고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풀기 위해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기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에 포함된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첫걸음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평화가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면서 북미 간의 실무협상과 앞으로 열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며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군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파악하는 전자정찰기들을 한반도 동해상공에 띄웠습니다. 군용기를 추적하는 민간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 볼 한 대가 오늘 주일 미군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동해상공으로 출격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대가 같은 경로로 비행했습니다. 먼저 출동한 한 대는 어제 투입된 같은 기종과 교대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정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브라볼 정찰기는 첨단 전자광학 장비를 탑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와 발사 후 궤적에 관한 원격 측정 정보를 수집하는 기종입니다. 미 공군 제55비행단이 코브라볼 3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해상에 모두 투입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미 공군 소속 E-8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도 한반도 3만 1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했습니다.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레이더를 이용해 북한의 미사일, 해안포, 장사정포기지, 그리고 야전군 등 지상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 당국은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을 제시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언한 데 따라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등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국방부도 북한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중미 1단계 무역합의 최종 서명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중국과 미국은 합의문에 관해 법률 검토, 번역 대조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히고 서명식 등 후속 업무와 관련해 양측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타결하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 상품과 용역 구매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유보하고 일부 품목의 세율을 낮췄습니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얼마나 더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양국 협상단 대표끼리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 빠른 시일 내에 서명식을 거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판폰이 필리핀 중북부를 강타해 최소 16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우루슬라라고 부르는 판포는 지난 24일 필리핀에 상륙해 대형 산사태를 일으킨 데 이어 성탄절인 어제 폭우와 강풍으로 주택과 상점 건물 등을 잇따라 파손시켰습니다. 아울러 농경기지 침수와 정전, 항공기 결항 등이 이어졌고 주민과 관광객 등 수만 명이 대피하거나 일부 지역에 고립됐습니다. 특히 유명 관광지인 보라카이 섬에 전기와 통신이 두절되고 외부와 교통이 차단되는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